여전히 새벽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참 서울교회 우리 찬양대원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참 귀하다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큰 은혜를 풍족히 내리시사 날마다 입속에 찬송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계속 이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져오자 합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옥중서신,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감옥에서 쓰셨다 해가지고 옥중서신이라 하는데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나는 우리 서울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러분 개인들이 바울의 심정으로 내가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고통, 고난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교회를 다니면 평안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형통해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즐거워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정말 만족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괴로운 일들이 많을까라고 여전히 우리들은 사실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답답해할 자들이 존재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런데 단순히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 이런 것으로 인한 괴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아픔, 가난, 역경, 고통, 기쁨으로 감당할까요? 정말 마지못해서 할까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남편 또는 아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이거를 기쁘게 생각할까요? 내가 어쩌다 이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평생 고통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쩌다 이 남자를 만나, 이 여자를 만나서 아니면 어쩌다 우리 부모 같은 사람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게 가능한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봐지는 거예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온전히 세워가는 이 일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집 짓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이 집이 세워집니까? 우리가 가정을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을 이루는 일에 고통이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다 있는 거거든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따라가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뎌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주님의 신부인 교회, 우리가 늘 결혼식 때 많이 읽는 구절 중에 하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교회가 나의 신부다, 나의 어여쁜 자다. 주님이 그렇게 이해하는, 주님의 신부인 교회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사모님은 미워한다면 원로 목사님 사랑하는 게 진짜라고 여겨질까요? 아니,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모님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좋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역경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교회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신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이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쨌든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 이 고통, 아픔 내가 기뻐한다. 왜? 내가 이 사랑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경에서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두 말, 두 단어? 뭐가 붙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 또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리고 이 항상은 언제를 가리키나요? 언제? 뭐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항상 아내를 기뻐하고 남편을 기뻐하고 하는 자식을 기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신앙생활 역시 잘될 때든지 못될 때든지 내가 정말 가난할 때든지 뭐 부자일 때든지 언제든지 기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기쁨은 정말 승리를 쟁취했을 때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어떤 감격이 우리에게 넘쳐날 때 기뻐하는 거 뭐 당연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의 현상이 패배했을 때, 좌절했을 때, 뭐 낙심이 될 때 그래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는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기뻐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라. 좋아할 때만 기뻐하지 말고 슬플 때도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 나 기뻐한다. 뭐 바울이 항상 기뻐라고 써놓고 나 이거 진짜 슬프거든. 나 기뻐 안 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실은 즐거움으로 받는 괴로움은 가벼워요. 그런데 무진장 고통스럽게 막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은 가벼운 것조차도 무게가 그냥 10톤 이상 나가는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 그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엔돌핀이 솟아난다라고 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으로 능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을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실패와 고통과 눈물을 경험할 때 우리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거 원망과 한숨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겪는데 늘 원망하고 자책하고 한숨 짓고 그냥 슬퍼하고 낙심하고 아무 낙이 없는 사람처럼 멍하니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바울이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서 정말 구원하는 역사들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환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 이게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도 주셨고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다시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얼굴 찡그리고 다녀야 되는가? 우리는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매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라. 이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즐거이 고난을 감당해서 정말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고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라고 했던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몸소 체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뻐해야 될 우리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어제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고난이 넘치지만 뭐가 넘치느냐?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많은 곳에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만 찾아서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고린도후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알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또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예. 여기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나.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아니 미치지 않고 어래 얻어맞는데 웃고 뭐 그냥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기뻐하고 하는 그 세상 사람 눈에는 그럼 미친 사람, 영락없이 미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것도 살짝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이게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수고라고 봐집니다. 위로가 가득한 것뿐만이 아니라 기쁨이 넘친다. 이것은 그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봐져요. 소망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래의 일을 잘 모르지만 내가 권투 시합을 하는데 내가 결과는 어쨌든 승리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좀 얻어맞는 거 펀치를 얻어맞고 때로는 뭐 잠깐 녹다운 되기도 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극복해냅니까? 아니면 어차피 질 건데 얻어맞았으니까 하고 그냥 해라 조금이라도 덜 맞자 하고 자포자기하고 바닥에 딱 엎드려서 일어날 수 있는데도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맞아도 그럼 내 승리는 내 것인데 하고 또다시 일어날 힘을 얻듯이 우리가 소망 정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소망 가지면 바울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죽을는지 살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를 위한 내가 사는 것이 좀 낫겠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다시 감옥에서 나갈 소망 소망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기쁨이 여전히 충만한 모습을, 왜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갈 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신 주님이 주관하신다. 주님께 맡기니까 사실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봐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사실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굉장한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내 아내를 지키고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야, 내 아내를 내가 지키는, 네가 왜 그래 하고 뭐 원망하고 막 미워하고 뭐 쓸데없는 짓 했다고, 물론 아내가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쓸데없는 짓 했다고 이야기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내를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실까.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를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더군다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을 지키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의 신부인,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 괴로움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서울교회도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런 고생을 뭐하러 해요? 서울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받는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주님의 신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자, 갈라디아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뭘까?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 고난의 흔적. 사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거든요. 근데 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뭘로 해석합니까? 무슨 고난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이 생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할 때 그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이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보여줘. 왜냐하면 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주님의 고난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고난인가? 바울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으심이 좀 부족했나? 그래서 내가 그 남은 고난을 채워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온전케 되는 것인가? 이런 의미로 말씀했을까요? 사실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공적을 강조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간다고 강조하는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에 그 남은 고난을 채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완성시킨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의 죄의 구속은,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러니까 소위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성인들의 피를 다 모아도 절대로 눈꽃만큼도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씻어주시는 유일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난, 남은 고난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 이야기하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고난을 당하면 그리스도와 몸과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체가 고난 받으면 그 고난이 몸의 고난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손가락 하나 아프면 다른 지체들은 너 네가 아프니까 손가락 너 혼자 병원에 가봐. 이렇게 말하는 지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온 몸이 같이 가요. 손가락만 떼어가지고 병원에 가요. 손가락만 떼고 간다는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는 미친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온 몸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괴로움,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괴로움이 주님의 고난으로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고린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사형 선고를 받는 같이 심한 그런 고통을 받는 그것 그 자체를 육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든 것이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왜 주님이 나의 약할 때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실 때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이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간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쏟으신 하나님의 진노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성도가 받는 이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가 여기 채운다는, 지금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이야기하는 내 육체에 채운다 이 말은 이미 채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채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실 내 몸에 계속 채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 몸에 채워가는 것인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성도 개개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그것은 제가 전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우리가 감당할 그 몫이란 뭘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갑시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채워야 될 것이 뭔가, 앞으로 지금 계속 채워가는 것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정말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스러운 고난 고통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 이건 기쁘기 그지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대 이렇게 다녔던 곳을 이렇게 쭉 찾아다닌 적이 있는데요. 정말 뭐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많이 뭐 있어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80년대 때문에 인터넷도 뭐 별로 없었을 때 막 나오기 시작할 때 때문에 그때 제가 그 발자취를 따른 것은 글 가지고 지도 가지고 정말 걸어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뭐 기차를 타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 달을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 셋을 끌고 다니면서 큰 아들은 아빠 또 무덤이야? 아빠 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정도로 그런들을 찾아다닐 때 그 고통스러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이곳이 칼빈 선생님이 다녔던 길이고, 낙스가 다녔던 길이고, 루터가 다녔던 길이고, 지붕길이가 다녔던 길이고, 그 마음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이를 말해서 애들은 알지도 못했더니 따라다니라고 고역이 되겠지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서 겪는 고통은 물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라고 하는 이 길 자체, 이 자체는 엄청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사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대접받는 길, 섬김을 받는 길,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었잖아요. 그것이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의 흔적을 내 몸에 채워간다라고 하는 이 일이야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쏟아야 될 눈물, 수고, 땀, 이거 피하지 말라. 그거 피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래서 주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내 출세와 명예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런 자들의 최후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받고 하는 이 부분들은 혹 땅에서 사람들이 못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했다라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라고,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이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그 죽으심을 본받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뭐를 알게 되냐, 부활의 영광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어진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얻으신 영광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고 무덤에 가졌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의 이 영광에 참여하신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민족이 다 주라 시인하고 모든 열방이 다 그 앞에 복종케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다. 그 영광이 어떠한지 나도 참여하고 알고자 하여 고난에 참여하는 이 죽음을 본받아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얻어맞고 정말 손해를 보고 때로 감옥에 가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여기서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서 3장 후반부에 와서 이야기,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거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 자기 배만을 위한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자기 욕심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자기 욕심을 챙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는 우리가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임박해 가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것은 벗어버리는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는 것이잖아요. 땅에 있는 것은 하나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것으로 덧입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들은 어떤 자는 다 땅에 있는 걸 자꾸 끼어 입는 거거든요. 땅에 있는 걸. 땅에 있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노인이 되어지면 노욕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노욕을 잘못 사용하면 땅에 있는 걸 자꾸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아, 정말 추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하는 일은 땅에 있는 것은 벗어버리고 하늘에 있는 것으로 덧입힘을 입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길을 갔다가는 뭐 그거는 볼장 다 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일은 또 어떤 결과를 얻냐 두 번째 정말 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육체에 채운다 이 일은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참 바울이 죄수로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호송되어가는 이런 매임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경험했던 매임 빌립보 감옥에서 경험했던 매임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떤 결과를 나타냈냐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복음이 더 크게 확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시대 안과 시대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다.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등 돌리고 가는 것 같아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일들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일들을 잘 감당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멸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데 어쨌든 살아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쓰임받게 되어질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더 믿게 되어지는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되어지면 오히려 사람들을 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각자 우리가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야 되냐?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일이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뭐 가정생활을 하든 여행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값진 것이 구원의 주님의 교회를 더욱 견고히 세우는 일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환난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땅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물론 역사를 보면 교회의 분열이 쇠퇴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성장에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갈라지면 두 교회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측면에서 왜 교회가 분열되냐, 이게 좀 불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두 개의 교회로, 어떤 세 개의 교회로, 네 개의 교회로 확산되어진, 우리 한국 교회도 분열을 통해서 더 많이 발전된 것 같아요. 통합 측, 합동 측이 계속 있었던 것보다 이게 1959년 WC 문제로 분열이 되긴 했습니다만 분열됨으로 인해서 합동적 교회도 발전하고 통합적 교회도 오히려 숫자적으로는 더 많아진, 그래서 분열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찌하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백성이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을 견고히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이 되어진 것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 손해도 감당해야 되고 억울함도 감당해야 되고 누명도 때로는 뭐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면.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의 환난은 많은 아픔을 우리들이 겪었지만 그러나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신자, 주님의 거룩함과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8절과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하는, 같은 수고라고 하는 말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해산의 수고와 같은 단어거든요. 해산의 수고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산의 수고니까 애기 날 때 받는 고통. 우리 막내딸이 지난주에 첫 아기를 낳았는데 아빠 병원에 가서요 힘 세 번만 빡 줬더니 애기가 쑥 나왔어요. 개총을 아침 주일날 아침 9시 반에 자기 혼자, 남편은 뭐 부목사니까 교회 가고 혼자 배가 아파가지고 택시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11시 27분에 그냥 애기가 쑥 나왔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어쨌든 그 해산에서 힘 몇 번 정도, 한번 정말 힘들긴 했지만 힘 몇 번 애기가 나왔다. 그 해산의 수고가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 어머니들 다 아시다시피 아기 날 때가 힘들어요. 아기 키울 때가 힘들어요. 아기 날 때가 더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아기 키우면서, 아기 날 때는 그 순간 정말 힘 몇 번 줘서 쑥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겪는 그 고통과 쓰라림은 아기 날 때 그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서로 이 해산의 수고, 정말 이 자녀 키우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기까지 겪어야 될 이 수고를 감당하는 이것은 기쁨이다. 그래서 자식들을 그렇게 수고와 고통스럽게 정말 눈물로 키웠던 자식들이 잘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각자 일을 하게 되면 부모님 마음이 뿌듯합니까? 속상합니까? 뿌듯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내가 땀 흘리면서 이렇게 키웠더니 저들이 각자 나와서 정말 사회에 나와서 자기 역할을 감당한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뿌듯한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주님께서도 이 교회 머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몸에 채워감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온전케 세워가는 이 모습을 인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함께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회복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정말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하나님의 영웅들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